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성호를 높여드립니다. 오늘도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저희들의 삶에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고백하며 드리는 저희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나 주님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기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하늘 보좌를 버리고 종의 형체로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자기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자기의 존재나 자기의 어떠한 그 영광, 자기의 유익, 자기를 기쁘게 하는 모든 것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왜 태어났는지 모르고 태어났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확실히 알고 사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는지, 우리가 왜 지음바 되었는지, 그리고 왜 사는지를 분명히 알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모르고 태어나고 모르고 살고 있는 인생에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었어. 내가 너를 살려. 내가 너에게 계획을 갖고 내가 너에게 뜻을 두었다. 그래서 너의 그 지음받은 창조된 목적은 이것이고 너의 삶의 목적은 이것이 하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내가 납득하고 합의를 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는 주의 것입니다. 주의 지으신 자요 살리시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지으신 목적이 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살리시는 목적이 나의 목적입니다 하고 합의를 하면요. 사실 인생 사는 거 복잡하지 않아요.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냥 그 뜻대로 하옵소서 하기만 하면 되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 주위나 우리 스스로의 삶 속에 내 뜻, 우리의 뜻, 뭐 사람의 뜻, 뭐 다른 거를 가졌어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서 갈등이 있고 그 우리의 뜻은 다 하나님하고 어긋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원함을 버려야지 성령의 원함을 줄 수 있습니다. 그 원함이 소욕이에요. 소욕을 안 가진 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몸이 많이 이렇게 탈진 상태에 되면 모든 의욕이나 소욕 다 없는 것 같아요. 아주 백지장 같아요. 그래도 뭔가가 던져지면 그 반응으로 일어나요. 뭐 하고 싶으냐? 아무것도요. 뭐 먹고 싶으냐? 아무것도요. 하는데 뭐가 오면은 이게 싫고 좋고는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식 속에 나는 아무것도 지금 소욕이 없어라고 생각을 할 때라도 우리는 오면은 반응이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한 내 의사, 내 감정, 나의 것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뭘 먹고 싶으니 하는 때 아무것도 먹고 싶은 음식이 생각나질 않아요. 그래도 뭐를 주면은 그것을 먹고 싶다든지 싫다든지 뭐 그게 나오는 거예요. 참 희한해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 수 있도록의 모든 시스템을 갖추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창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우리를 해주셨고 그것은 우리에게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어기고 범죄함으로 우리에게 악이 들어오고 우리에게 죽음이 들어오고 그리고 하나님과 단절됨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죽었다 살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을 우린 가질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했으면 그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주신 성령의 소욕이에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마음이에요. 그건 우리가 갖고 태어난 거 아니에요. 갖고 태어난 자연인으로서의 그 우리의 소욕은 절대로 내 뜻대로 하고 싶다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고 고백은 했지만 생활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무의식으로 움직일 때 아니면은 하나님의 뜻하고 내 뜻하고 다르면은 우리는 거기에서 뭐내 뜻이 하나님 앞에 설득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내게 설득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뜻을 바꾸고 싶어 해요. 우리의 수다한 그 허다한 기도가 그래요. 내 뜻을 하나님한테 가르쳐 드리고 내 뜻을 하나님한테 들어주소서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에 얼마나 많은 부분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같고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기를 원해서 달라고 하는 거예요. 거머리에게 딸이 세 됐는데 다고 하는 딸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다고 받아도 받아도 또 다고 해요. 먹어도 먹어도 또 배고픈 것 같은 가져도 가져도 더 모자란 것 같은 그러한 욕심과 정욕에서 나오는 요구가 우리의 끊임없는 하나님 앞에서의 요구라면 우리는 언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게 내 삶에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잔이 넘치나이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행복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정말 아무 부족함도, 아무 염려도, 아무 두려움도 없습니다가 고백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원하나이다. 그렇게 해주세요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내 안에 이미 와 계신데, 그렇게 해주시기 원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친히 오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그분이 다 가지셨는데, 공급원을 우리는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허공을 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진 거를 자꾸 달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가진 거를 깨닫지 못하고 주신 것에 대해서 누리지를 못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왜이 땅에서 이 땅에 왔으며 그리고 어떻게 무엇을 하러 왔으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자기 자신의 말로가 아니라 이사야의 말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성령을 받으라 하시며 내가 너희들을 이 세상에 보낸다라고 얘기하세요. 근데 어떻게 보내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보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금 사는 목적이 똑같아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살았던 그 방식이 우리가 지금 본받고 살아야 되는 방식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 하라는 것만 말하고 아버지의 하라는 행동만 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본보기예요. 우리의 모델은 예수님에게 있지 어떤 사람에게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얘기해요. 애기들이 잘 모르니까 보이는 엄마 아빠를 통해서 나 따라와라고 했을 때그 엄마 아빠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에게 데리고 가야죠. 그 엄마 아빠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그 아이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아이로 양육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녀들에게 뭐 문설주에 붙이고 머리에 이마에 손가락에 다 해서 할때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냐? 그 부모들이 규례대로 계명대로 지켜 행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삼천의 잠언을 얘기해도 그것 갖고 자녀들은 변화받지 않았습니다. 그것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에요. 아이들은 부모의 말을 듣고 자라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라고 얘기합니다. 부모들의 조그마한 그 언행 습관이 아이들에게 익혀지는 거는 아주 자연히 익혀져요. 근데 가르치고 말하는 거는 아무리 해도 그것이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인간은 자기 본능 속에서 나오는 욕구나 그러한 것에 훨씬 더 영향을 받고요. 그리고 배운다 하는 것은 내가 받아들이고 싶은 것만 받아들여요. 성경에도 보면은 들을 귀 있는 자 들으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은 소자 하나라도 멸망치 않기를 원하시고 모든 사람이 예수 믿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아주 흰눈같이 다 희게 하는 능력이 있는 그러한 것이지만, 그래도요, 하나님은 그 누구도 스스로 돌이켜 돌아올 수 없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우리가 스스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스스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시기 때문에 지금 가져진 새로운 일들이에요. 엄마 아빠한테서 태어난 인간으로서 가진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성령님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가져진 마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음부터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뭐를 해서 해드리려고 하면 우리는 그다음부터 또 갈등하게 되고 또 무거운 짐을 지게 되고 또 자유하지 못하고 또 뭐가 상처받고 막 그래요. 세상적인 그러한 그 비교 경쟁의 구조 속에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성령께서 하게 하신 안일을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몸의 각 부분으로 지체로서 배치하시고 그냥 하게 하시는 그것만 하면 된다가 되질 않아요. 우리는 아주 작은 일을 하지만 그러나 합하면은 하나님의 큰 일이 이루어지는 건데 우리는 다 스스로가 큰 일을 하길 원해요. 뭔가 큰 역할을 하고 큰 눈에 띄어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를 않아서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자기를 아주 없는 것으로 하셨다 그랬어요. 그분은 우리의 첫 씨십니다. 첫 열매세요. 그렇지만 그분 자신이 밀알이 되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첫 씨가 되어주셔서 모든 것은 그분으로 인해서 그분이 수정란이 되어주셔서 그분에게서 생성된 세포가 어떻게 해요? 그분으로 인해서 하나됨이 한 몸이에요. 그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생명체입니다. 근데 우리는 각각의 몸으로 내가 예수님 모셨으니까 다내 예수님이 따로따로 있어요. 내 색깔을 가지신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 색깔에 모든 인생의 그 개인이 가진 색깔은 거기에 다 그냥 삼켜지는 거예요. 모든 색깔이 다 삼켜지면 뭐가 되는 줄 알아요? 빛이 돼요. 빛 속에는 모든 색깔이 다 있지만 빛은 투명합니다. 빛은 무슨 색하고 거기서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그 속에 모든 색이 다 있어요.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나타나는 건 예수님이에요. 우리 각기는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존재가 있고,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역할이 있고,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수 있지만, 그러나 그거는 우리가 개체로 살기도 하지만, 연합된 한 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삶의 목적은 A고, 또, B, 다른 사람의 삶의 목적은 B고 또 나의 삶의 목적은 다르고 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한 몸이니까 똑같이 예수님하고 같은 삶의 목적을 가졌고 같은 삶의 방도를 가졌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배치하시고 그 하게 하시는 은사와 그 소명 그리고 그 특성은 다르다는 얘기뿐이에요. 그전에 엄마가 저를 때가 되면은 이렇게 드러나서 정말 지금은 감췄지만 이렇게 드러나 보이게 이 딸을 하나님 크게 써주십시오. 우리 엄마가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셨냐면, 내장이 잘한다고 해서 밖으로 나오냐 그러셨다고요. 새 집을, 새끼들이 있었는데 그새 집을 보호하기 위해서 새들은 어떻게 하냐? 보이지 않도록 감추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도록 우리를 감춰주세요. 약하면 약할수록, 어리면 어릴수록. 그런데 우리는 다 화려하게 네온 사인해서 깃발에서 나와야 하나님 영광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마구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가지고 이집트로, 갈릴리로, 그러고 다니셨어요. 시골에서 그냥 30년 사신 거예요. 감춰주셨어요. 그리고 공생애가 시작이 되면서 성령에게 이끌림 받아서 제일 먼저 나가신 곳은 광야입니다. 그리고 나와서 지금 예수님이 성령으로 인도받아서 갈릴리로 다시 그 자기 고향으로 가세요. 그 전에 우리 14절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로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슨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셨더라. 갈릴리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하시는 여러 가지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칭송하고 하는데, 16절에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에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에, 이제 이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사야의 그 글을 읽어주신 거예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셨다라는 그 글을 읽으셨어요. 이사야도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에게 이렇게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도 그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백성들에게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 하면은 분명한 거예요. 제사장들이 백성을 위해서 있지, 제사장을 위해서 백성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셨을 때 예수님이 양을 위해서 베드로를 세우신 거지, 베드로를 위해서 양을 주신 것이 아닌 거랑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병원에도 데리고 가고 학교에도 보내고 하지, 학교 선생님 먹여 살리려고 우리 아이들을 학교 보내는 일이 없고, 의사들 먹여 살리려고 우리가 아이들을 환자 만드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들 자신이에요. 백성들이에요. 그것을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일꾼을 보내주셨는데 그것이 세우심이에요. 근데 그 세우심은 섬김의 세우심이고 그것은 높아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엄마가 아이의 기저귀를 갈아주고 닦아주고 먹이고 온갖 그 수고함으로 섬긴다, 아기를 섬긴다 해도 엄마가 높은 것도 아니고 섬김을 받는 아이가 높은 것도 아니듯이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그러한 부분에서의 그 높낮이를 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받은 사람도 아기로 다 태어났거든요. 누군가의 수고함과 섬김 속에 자랐어요. 아기가 엄마는 될수 없습니다. 아기가 자라서 장성해야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지요. 그러나 인간은 누구든지 다 아기로 태어나는 거예요. 아무도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까지라도 하나님은 아기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나사렛 자기가 자란 그 고향에 와서 회당에서 지금 그냥 늘 일상대로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가서 그 두루마리를 읽으신 거예요. 이사야 글을 읽으셨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냐? 저 요셉의 아들 아니냐? 목수의 아들 아니냐? 우리가 아는 이러한 그 내가 외모로 알고, 내가 인간적으로 알고, 한그 예수가 아니냐 하는 그런 반응이었습니다. 고향에서 선지자가 그 인정받기 어렵다는 건 예수님이 얘기하세요. 여러분들도 전도할 때 식구 전도하기가 제일 어렵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제일 쉬운 거기도 해요. 우리가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성령이 하시면 제일 쉬운 곳이에요. 왜? 성령이 하시면은 우리는 내면적으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어떡하세요? 빛과 소금과 우리의 모든 역할은 다 나로부터 시작해서 가까운 곳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렇게 번져나가게 돼 있어요. 빛도 직선적인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담이 있으면 건너가지 못해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나에게 그 가까운,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께서 형제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지체된, 성령 안에서 하나 된그 형제들에게 사랑하라가 있고, 그 하나됨을 지키라는 말씀이 있지만은 또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도 먼 곳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삶 속에 가까이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영향력을 끼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영향력을 끼치라, 사랑하라, 섬기라, 용서하라 하신 하나님은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멀리 있는 사람들을 사랑한다, 섬긴다 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얼마간의 그 물질적인 후원을 하고, 그거 갖고 내가 할일다한 것처럼 생각하면 그건 큰 오산이에요. 인정받기 어려워도, 사랑하기 어려워도 우리의 사랑의 대상은 우리의 가까이에 있습니다. 예수님도 나를 인정하지 않는, 그리고 결국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그 죽일 이스라엘에 오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셨어요. 우리가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냐? 다른 데서는 예수님은 병자들을 고치러 오셨고, 그리고 죄인을 회개시켜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이사야서를 통해서 얘기하면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예수님은 성령으로 태어난 분이지요. 그러나 공생애 시작할 때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인해서 또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심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도 보이셨어요. 성령의 임함으로 인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복음이라는 것은 굿뉴스죠. 좋은, 아름다운, 기쁨의 소식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기쁨의 소식은 가난함을 해결해 주는 거고, 부요하게 해 주는 거지요, 사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는요, 빵한 조각이 감사해요. 그리고 정말 목마른 자에게는 물한 그릇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먹을 거를 쌓아놓고 배부른 사람은요, 가져도 가져도 또 불평했고 모자라요. 부자가 천국 가기가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기보다 어렵다 그랬는데, 부자는 뭐몇 억을 가진 사람, 몇 수십억을 가진 사람, 집을 갖고 뭐 이렇게 땅을 갖고 그런 사람, 우리가 생각할 때 부자라고 그러는 거는 물질적인 그 어떤 기준에서, 일반적인 그런 기준에서 상위 쪽이다라면 부자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에게 매일매일 공급받지 않고 스스로의 것을 가진 자들, 그들은 다 부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어떻게 지으셨나?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도록 지으셨어요. 아니, 모든 생명체가 그래. 하나님으로 인해서 공기도 주어졌고, 해가 뜨고 비가 내리고 함으로써 먹을 것도 주시고, 그리고 생명을 살수 있는 키울 수 있고 성장해서 열매 맺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그 속에서 하나님이 그걸 지켜주셔야 우리는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스스로 살고자 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그것을 갖고자 하고 자기 가진 것 갖고 하고자 하는 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높아진 자요. 그리고 또 부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천국 못 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물질 주실 수 있습니다. 땅도 주시고요. 지위도 주시고 여러 가지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다 하나님 것이요. 내 것이 아니라. 나는 그냥 청지기요 맡은 자라 하면은 그것은 그 사람이 부자가 아니에요. 그러나 얼마 안 되는 물질 갖고도 바등바등 그 이건 내거 이거를 불리고 이걸 어떻게 할까를 궁리하고 있으면 그거 집착하고 그거에 마음 뺏겨서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정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면 천국 절대로 안 찾아요. 땅의 것을 구하지 하늘의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 거예요. 금도 은도 다내 것이라 그러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셔서 그것을 다 그때그때 공급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바라지 않고 두리번거리며 여기저기 손 내밀며 어떻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근심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가장 비참한 사람이 돼요. 전 일생 제 밥벌이를 못했습니다. 애들하고 살아남아야 되는데 항상 먹을 것이 없었어요. 뭔가 모자란다 그럴까? 쌓아놓고 먹는 게 아니라 그날그날 먹어야 되는 것이 그날그날 주어져야 되는. 근데 내가 어떻게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정말 시간 하나 틀리지 않게. 아니,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사는 그런 것보다 훨씬 더한 사람 한 사람 아이들 다 키워주셨고, 저도 아직도 살고 있어요. 그게 얼마만큼의 돈으로 계산할 수 있나? 계산해본 일도 없지만, 계산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부으셨고, 그때그때 주셨어요. 그러나 아직도 저에게는 대책이 없어요. 살 대책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자란 아이들이 직장을 갖고 자기들의 생활을 이렇게 하게 되니까 걔네들은 계산을 하더라고요. 너가 아기 때 계산 없을 때도 하나님이 먹이셨는데 지금 왜 먹고 사는 걸 걱정하냐? 왜 뭐가 있어야 된다는 조건을 갖냐? 어리석은 부자가 땅에 아무리 쌓아놔도 내 영혼이 오늘 걷어지면 그게 누구 것이 되겠느냐 했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는 주님만 있으면 영생을 가진 자니까 이 땅에서 사는 목적을 갖고 태어난 거니까 우린 그 목적만 행하면 돼. 하나님의 하게 하시는 것만 하면 돼. 그것에 필요한 모든 건 하나님이 다 예비하시고 공급하실 뿐만 아니라 넘치게 주셔. 아니, 나눌 수 있도록 주셔. 우리는 왜냐하면 넘쳐 흘러서 성령을 나눠주는 자여 하나님의 것을 나누는 자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있을 때가 없다고요. 그런데 그게 삶에서 실감되지 아니하고 삶에서 누려지지가 않고 노상 뭐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로 부어야 될것 같고 또 톡톡 소리나게 긁어야 될것 같은 거예요. 없어져도 또 나온다는 거를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말씀대로 행하세요. 머리 굴리는 만큼 갈등하고 힘들고 마음 복잡해지고 스스로 슬퍼지고 힘든 거예요. 근데 주판할 아무것도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보고 감나무 밑에 앉아서 감나무 떨어지기를 기다리며 입 벌리고 있는 것은 어리석은 신앙이요. 그건 잘못된 신앙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밖에 할수 없는 사람은 그것밖에 할 수가 없어요. 어미새는 새끼 새들이 입을 벌리는 그 새들에게 먹이를 물어다 준다 그래.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입을 벌릴 힘이 없는 새끼들에게도 하나하나 먹이셔요. 하나하나 살리세요. 하나님은 나를 잊어버리는 일이 없어요. 나를 내가 새끼 먹어야 되는 거를 잊어버리시는 일이 없고 돌보시지 않는 일이 없어요. 근데 그게 저에게만 해당된 일이 아니라 모두에게 해당돼. 똑같이 해당된 거예요. 아이가 대학을 가겠다는데 학비랑을 제가 준비해 놓은 일도 없고 그 아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론을 얻으면 그거는 빚이 되니까 자기는 그렇게는 싫대요. 장학금을 받아도 장학금 갖고 조금 모자른 거예요. 한 몇천불이 모자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대학 들어가기 전에 내가 하나님이 너를 대학을 보내시려면 보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안 가도 돼. 그게 너의 삶의 목적도 너의 삶의 수단도 네가 택할 일도 아니야. 널 보내신 분이 너에게 하셔. 학교 졸업할 때 졸업식에서 서프라이즈로 8,000불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동네에 있는 커다란 그 마켓에서 그 1년에 2명 여자 남자 주는데 거기에서 5,000불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기숙사비 책값 뭐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4년 다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지금 박사과정 가서 공부하고 있는 것도 그래서요. 언제든지 그만두면 그만두는 걸로 괜찮아. 우리의 생명이 언제든지 끝나도 괜찮아. 뭐를 안 해도 괜찮아. 뭐를 해야 되는 거 하나도 없어. 그러나 한 가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말씀대로 이루어지다는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드림. 말하자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사람들. 그거 나타내기 위해서 우린 살고 있어요. 그 외의 삶의 목적은 우리 안 가져도 돼. 아니, 가지면 안 되지. 근데 그렇게 살고 있는 아들이요, 제일 편하게 살아요, 보면. 돈을 갖고 계산하고 집을 어떻게 살까, 어떤 직장에서 어떻게 할까, 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데 고민하는 아이들 보면 쟤는 어느 뱃속에서 나와서 누구한테 자랐지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분명히 그렇게 안 키웠고 그렇게 안 자랐는데 왜 저렇게 살지? 너무 힘들어 보이고 너무 피곤해 보여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난하게 하심은 하나님의 부요함에서 살도록 하신 것이지, 우리에게 비참하게, 비굴하게, 가슴 조이며 살라고 한거 아니에요. 우린 다 아기로 태어났어요. 아무것도 자기 먹을 거 갖고 태어난 사람 없어요. 근데 언젠가부터는 내가 걱정해야 돼요. 내가 그거를 쌓아놔야 돼요. 아니요. 가난한 자에게 주어진 복음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 보장된다. 쌓아놓으라가 아니에요. 집 주세요, 먹을 거 주세요, 직장 주세요, 안 해도 돼요. 주님으로 인해서 내게, 우린 양이니까, 목자 있으면 돼요. 목자가 푸른 초장으로 데리고 가요. 아플 때도 돌보고, 우리 죽을 때까지 다, 이 세상에서 살때다 돌봐요. 아니, 영원토록 돌봐요.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사는 우리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도 공급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능력도 늘 우리와 함께 하지만 빵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빵 먹어야 산다는 거 모르시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늘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시고 모든 사정을 아신 하나님은 우리가 아플 때 치료해 주시고 우리가 힘들 때뭐할때 우리를 근심 중에 늘 건져 주시는 거예요. 내게 구하라, 내게 부르짖으라.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뭘 구해야 될지도 아시는 하나님이고 구하게 하시는 하나님.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아, 그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기름 부으시고 성령님이 아예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치시지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모두에게 기름 부음이 있어서 누구에게 나가서 나 어떻게 살아요를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고 나 어떻게 해야 되는를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라 얘기. 내가 가르친 대로 있으라.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저도 모르는데 남이 어떻게 알아요? 오른쪽 가라, 왼쪽 가라를 다른 사람의 절대로 말할 수 없어요. 주님조차 가라는 얘기할 수 있어요. 성령님조차 살으라는 얘기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살으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메고 예수님 따르는 것이 생명길이야. 자기 소욕을 버리고 성령의 소욕을 좇아 사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야. 그거는 얘기해 줄수 있지만 우리가 성령이 하게 하시는 말이 아니면은 남의 모든 삶에 간섭할 수가 없고 간섭 뭐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인도자가 되시고 또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가이드 해주셔요. 같이 와서 이 길로 저 길로 몰아주시는 거예요. 목자 되시는 하나님은 양을 홀로 두시는 일이 없어요. 늘 함께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기름 부음이 되었다는 거는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셨다요. 우리 안에서 실제로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성령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예배를 통한 설교나 그리고 뭐 인터넷 책 뭐를 통해서라도 많은 그 메시지가 들어올 수 있지만 그 모든 메시지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듣는 길을 가져야만 그것이 나에게 삶의 능력이 되고 정말 기름 부으심이 되어서 나를 말씀대로 살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그것이 없다면 우리 머릿속에 그것은 하나의 정보로 들어오고 하나의 지식으로 들어와서 내게 짐만 돼요. 아니? 그것대로 행하려고 있는 대로 노력을 해도 우리는 결국은 좌절하게 됩니다. 한 사람 사랑하다가 못해서 저 사람 사랑하고, 아, 나 힘껏 했으니까, 최선했으니까, 노력했으니까, 그걸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해요. 하나님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하라는 그냥 명령일 뿐만 아니라 사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하게 하심을 우리가 체험하고 열매로 나타내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죽어서 나타내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 나타내는 거잖아요. 우린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우리 안에 임한 거잖아요. 죽어서 우리는 예수님을 받는 것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린 지금 이미 예수님 모시고 사는 삶이에요. 지금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성령님이 지금 계신 거예요. 우린 권능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마음도 받았어요.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 안에서 강권하세요. 그분이 내 주인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능력 되시고 나의 생명의 본체가 되시면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사과 씨가 사과가 되듯이. 그건 그냥 자연이에요. 그러나 옛사람이 자연이니 우리의 육이 예수님 흉내를 아무리 내도 그건 안 돼요. 본질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거듭남이라는 거는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셨고 성령님이 나의 생명, 나의 능력, 나의 스승, 나의 모든 출처가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나의 모든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해드리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임하사부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주셨는데 죄인된 나를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수된 나를 찾아주셨는데 그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시려고 그분은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믿음의 시작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는 분이요. 그분이 우리의 첫 열매요. 그분이 우리의 중심이고, 우리를 이어주시는 사랑의 띠예요.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시는 것, 모든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시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기도한 일도 없고 부탁한 일도 없는 하나님의 그냥 마음이세요. 악인도 죽지 않기를 원하시고 소자 하나도 멸망치 않기를 원하시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가지신 마음입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랑을 한 번도 더도 들도 아니게 온전하게 그냥 지켜오신 분이에요. 한 번도 변하신 일이 없어요. 너만은 안 돼. 여 때만은 안 돼. 그거 없어요. 우리는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모든 거다 희생하고 다 죽을 수 있다 생각해도요. 내가 힘들어지면 나 잠깐만 쉬자. 애가 며칠 밤을 앓고 이렇게 보채면은 엄마가 지쳐가지고 잠깐만 나좀 혼자 있었으면 해요. 애가 아무리 이뻐도 태어나면 3kg밖에 안 되지만 그 아이를 종일 안고 종일 돌보고 있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참 엄마들의 그걸 아시니까 아기 낳고 다 힘들잖아요. 산후 쉬어야 되는 거 아니까 아기들도 그냥 태어나서는 많이 자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 못할 일을 시키시는 일도 없고 우리가 할수 없는 일을 하라고 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사랑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일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 일은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에요. 우리의 삶이 목적도 없고 의미도 없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그 역할을 주신 것은 복음이 먼저 내게 복음이 되어야 됩니다. 전 일본에서 오랫동안 선교사 생활을 하면서 복음 아닌 것이 일본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들어오는데 정말 팔팔 뛰겠어요. 너무 속상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 하나님의 지으시고 살리시는 그 사람들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 일본 땅도 하나님의 것이요.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인데.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러 온 사람이 거기가 미신의 나라, 우상의 나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열심히 선교하고 있는 사람들, 거기에서 몇 사람 놓고도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니까, 전 세계보다 귀하니까 하면서 그 자기의 삶을 바쳐서 거기에서 그 복음을 위해서 섬기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을 갖고 이것이 성령이다라고 하면서 그 여태까지 수고하고 한 사람들의 그 수고함을 그냥 아주 없는 것처럼 어떤 때는 그것을 멸시하고 잠자는 교회를 깨우러 왔고 죽은 사람들을 살리러 왔다 그래요. 일본 교회는 다 잠자요? 거긴 다 죽었어요? 거긴 사탄의 나라예요? 지금 그 한두 사람 붙들고 있는 그 사람들을 격려해주고 해야 되는데, 이거는 태풍같이 썰물 밀물같이 왔다 가는 거지만, 거기서 계속 일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많이 상처를 받는 거예요. 사람들의 대중심리는 화려한 데 쫓아가요. 이벤트에 쫓아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게 성공이라고 하지만, 나중에 그 사람들을 키우고 그 사람들을 계속 해 나가야 되는 사람들은 애들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애들을 잘 건강식을 먹이고 하다가 애들이 화려한 데 쫓아가고 사춘기 돼가지고 바람이 나버리면 어떡해요? 그 아이들 다시 붙들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 세상에 하지 않고요.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그 이름으로 들어와서 하더라고요. 주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성령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세요. 그한 사람 한 사람이 무리를 이루는 것이지. 무리 속에 조그마한 한 사람 한 사람들은 그냥 다 다치고 없어지면은 그것은 성령님 아니죠. 왜냐하면은 성령님은 일을 중요시하지 않아요. 사람을 중요시 여기세요. 영혼을 중요시 여겨요. 선교를 중요시 여기지 않으세요.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생명을 얻는 것을 중요시 여기세요. 교회 몇개 세워지는 거 중요시 여기지 않아요. 잃어버린 양이 돌아오는 것을 중요시 여기고 탕자가 돌아오는 것을 중요시 여기세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잘 자라기를 하나님은 애쓰시는 거예요. 우리 이 세상에서 일 중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사람 키우는 일이에요. 키워도 키워도 나도 사람이기 때문에 나도 불완전하고 나도 내 길을 모르고 나를 잘 모르는 사람이 사람을 키운다는 게 뭐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키우려면은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을 살리시는 사람을 아시는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가 그 섬김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애를 키운다고 하는 엄마 아빠가 애들에게 가장 파괴력도 갖고 있고 나쁜 영향력도 갖고 있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바로 주위에 있는 어른들이 잘못되면 치우치면 뭔가가 그 독이 있으면 제일 먼저 영향을 받는 게 애들이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제일 먼저 벌어진 것이 뭐예요? 카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이에요. 아벨이 카인에게 직접적으로 뭐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해를 끼친 것도 아니에요. 그래도 시기라는 것이에요. 그래도 내 마음에 안 드는 그 분노가 무경호하고 무례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모순된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는 거예요, 감정들이. 거기에서 일어난 범죄가 미움이고, 거기에서 일어난 범죄가 살인입니다.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나에게 어떠한 거를 하지 않았을지라도 괜히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근데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성령이 우리를 보낸다. 성령이 우리를 보내면 어떻게 하는 일을 하게 하시느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신다. 이거는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자인데요. 아까 그랬습니다. 우리가 빛이 되려면 우리가 먼저 빛으로 충만해야지요. 주님으로 충만해야 돼요. 우리에게 있는 것은 모든 것이 우리를 거쳐 나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먼저 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먼저 그것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모든 그 포로되었던 매였던 그런 것들이 다 끊어지고 우리 스스로가 먼저 자유를 얻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다시 보게 함을 먼저 누리는 것이요. 그리고 우리가 모든 억눌린 거에서 다 자유해지는 거예요. 여자로서 상처를 많이 가진 사람들은 남자를 무슨 원수처럼 생각해요. 경쟁 대상자예요. 우리는 남녀 싸움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여성 해방자들 아니에요. 여성은 여성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남자는 남자대로 역할이 있어서 하나님이 둘을 하나 되게 하셨지만 그러나 각기 가르셨다 그럴까? 아담에게서 그 하와를 만드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 실수 없으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의 역사이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는 경쟁 대상이 아닙니다. 애들은 어른을 미워하고 어른에게 분노하고 어른들은 애들을 없애기고 애들을 다스리려고 하고 내 맘대로 하게 하려 합니다. 그것도 잘못된 거고 병든 거죠. 서로 안 되는 거.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를 부자유하게 만들고, 우리를 치우치게 만들고, 우리를 상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복음은 그러한 것들, 우리에게 가진 선입관, 우리에게 가진 편견, 우리에게 가진 잘못된 치우친 그러한 그 가치관, 그런 것들을 쇠사슬을 다 끊어주시고, 그리고 그래서 눌리고, 그래서 우리가 억압된 모든 것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했습니다. 자유는 내 마음대로 사는 자유가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유. 내 마음대로 안할수 있는 자유를 가졌고, 세상을 좇지 않을 수 있는 자유를 가졌고, 사람들이 다 가는 길을 안갈수 있는 자유를 가졌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좇으며 주님만으로 넘칠 수 있는 자유를 가진 거예요. 저도 아이들에게 너희들이 하고 싶은 거를 할수 있고, 하면 안 된다고 생각, 그러니까 해야 된다는 거를 할수 있고, 하면 안 된다는 거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너에게 있을 때 자유라는 말을 써라. 그렇지 않으면은 이미 우리는 죄의 종이다. 해야 된다는 거 알면서도 우리가 못하고,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우리가 하는, 그거는 벌써 우리가 마귀 자식으로 죄의 종으로 태어난 거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크리스천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성령을 모셨는데도 불구하고 생기를 잃어버리고 억압당한 채 작아져서 상처 속에서 자기 감정과 그 상황 속에서 쩔쩔쩔쩔 매고 있으면 우리는 뭐예요? 복음이 필요해요. 주님이 필요해요. 진리가 필요해요. 진리 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진리를 알면 너희가 자유해진다 그랬어요. 지식으로 알아서 자유해지지 않아요. 예수님이 진리다를 알아서 자유해지지 않아요. 예수님의 그 진리가 나의 삶에, 나의 생각에, 나의 모든 감정에 주인이 되실 때 우린 자유해져요. 예수님은 자유하셨어요. 십자가의 달리심도 그분의 의지였고, 그분의 의사였지 사람들에게 당한 일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 크리스천들이 당한 상처로 있다면 그거는 매임이에요. 우린 누구에게도 피해받은 일이 없어요.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게 주 안에서 오히려 은혜 받고 사랑 받고 넘치게 넘치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도. 주님이 내게 한 것처럼 하라 그랬는데 하지 못하면 우리는 벌써 하지 못하는 병에 걸린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안 계셔서 못하는 것이 아니지요. 성령님을 거스리는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못하는 거예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사실은 뭐든지 다할수 있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수고로 너희 마음을 낮추셨으니 너희가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도다. 그런데도요,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얽은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함을 인하여 찬송할지로다. 우리가요,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그 자유함 속에 있지 못한다면, 예수의 영이 계신 곳에,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랬는데도 우리가 자유하지 못한 마음과 자유하지 못한 감정과 자유하지 못한 그런 삶의 매임과 그런 억압 속에 있다면 그거는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에 가져진 것이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한테 지금 부르짖어야 돼요. 그분의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도 은혜날, 오늘도 구원의 때예요. 그냥 그분이 우리를 건져주시는 십자가의 보혈에 그 은총만이 우리를 오늘도 자유하게 해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을 보내서 위경을 건지신다 그랬습니다. 말씀이신 주님이 성육신 하셨어요. 오늘도 우리에게는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근심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도울 자 말씀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안 돼요. 물질이 안 되고 조직이 안 돼요. 말씀이신 주님만이 나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오직 한 분이에요.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 모셨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들. 모셨다고 하는데도 오늘도 그 예수님이 또 필요합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더욱 은혜 베푸시고, 더욱더 자유하게 하시고, 더욱더 우리는 들어야 되고, 더욱더 배워야 되고, 더욱더 수정받아야 되고, 더욱더 책망받아야 되고, 더욱더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의로 옷 입혀줘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내 의가 있고, 내가 스스로 부여해져서, 내가 스스로 강해져서, 내가 스스로 지혜로워서, 내가 어떻게 살까를 궁리하고,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를 하고, 내가 내 목적을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우리를 지으시고 살리시는 그 목적 외에 목적을 갖는다면, 우리는 오늘도 성령을 거스리는 자여,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는 자예요. 뭐 도덕적으로 죄 졌다 안 졌다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죄공장을 가진 우리는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죄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 죄가 우리의 죄의 근본이에요. 스스로 높아져서 스스로 지혜로워서 스스로의 영광을 취하고 스스로 칭송받고 스스로의 소유에 스스로의 부요함에 스스로의 의를 자랑하고 스스로가 정말 하나님 되려고 하는 그거예요. 복음은 우리를 낮춥니다. 복음은 우리를 정말 너는 이미 죽었어. 옛것은 지나갔도다. 십자가에 너가 더불어 예수님과 못 박혀 더불어 장사됐으니까 이제 너의 죄는 해결되었어. 십자가에 더불어 못 박혀 죽음이 없으면 더불어 장사됨이 없으면 우린 죄의 해결이 없고 오늘도 죄에 매여서 오늘도 구원을 기다리며 오늘도 그냥 십자가에 이제부터 오실 주님이 초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아니요. 지금 예수님은 초림에 오셔서 전한 말씀이 뭐예요? 은혜. 그 예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오늘도 복되다 고백하는 자여요. 감사하다 고백하는 자여. 그 주님으로 인하여 기쁨이 넘치는 자여. 그 주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고백이 우리의 마땅히 드려져야 되는 정말 제사입니다. 그리고 주의 피값으로 사셔. 하나님 것 되었으니 하나님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주소서.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은 원하시지 않았다 하더라도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 아이다가 예수님의 원함이었어요. 우리가 뭔가를 원하지 않는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우리의 원함일 때 우린 갈등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천사가 와서 도와줘서 그걸 할수 있게 해줘요. 크리스천에겐 사랑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사랑 못할 때가 없습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고 거룩하게 살수 없을 때가 없어요. 왜? 성령이 우려내서 하게 하시니까. 그것을 하는 그 삶이 계속될 때 우리는 점점 거룩해지고 점점 정말 그 예수님 닮은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좋은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그러한 삶을 사는 거예요. 아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는 그 마음 자체가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성령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거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헤아릴 수 없는 모든 것, 죄밖에 질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를 행할 수 있게 됐다면 그 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 하나가 성령님의 역사하심이고 그 하나가 우리가 앞으로 둘을 할수 있고 셋을 할수 있고 하나하나 더해갈 수 있는 소망이에요. 왜? 그 하나를 하게 된 것이 성령으로 인해서니까. 그 성령은 우리 안에서 절대로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하실 테니까. 그 하나님에게, 그 주님에게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사랑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본받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본받아요. 하나님, 우리가 정말 행위로가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삶의 열매로 사랑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하게 살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온전하게 살도록 하나님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직 우리 눈에는 하나도 거룩하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하고 사랑의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는 정말 서로에게 눈에 티와 그리고 허물만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의 그 손길을 보게 하시고 그분의 임재를 누리게 하시고 그분의 이루심을 믿음 안에서 증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오직 주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러한 삶 되도록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시작하셨사오니 하나님 이루시옵소서. 그리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